시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8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최고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숙종 임금이 어느 날 밤에 궁궐을 거닐다가 불이 켜져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수리 최씨입니다. 그 무수리를 보는 순간에 금방 이 숙종 임금의 마음이 반해버렸습니다. 무수리는 평민 안악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왕이 무수리를 보고서 반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내 수청을 들라. 무수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숙종이 그날 밤 그 무수리 최씨를 통해서 난 아기가 영조 임금이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왕이 하녀를 사랑하면은 왕이 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녀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까? 왕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왕비로 급상승시켜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창세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잠시 후면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은 그때부터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아기가 입을 배냇저고리도 준비를 하고 그 앙증맞은 조그만 신발들 있죠. 그 얼마나 예쁩니까? 그 신발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예쁜 옷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아기가 누워서 볼 수 있는 빙빙 돌아가는 그 모빌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뭐죠? 휠체어 말고 유모차. 예, 죄송합니다. 유모차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아가방을 예쁘게 꾸며 놓고 그리고 수시로 들려다 봅니다. 준비해 놓은 예쁜 그 신발을 보면서 절로 웃음이 나오죠.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자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바라보면서 좋아서 환호성을 지를 것을 생각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드디어 6일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직접 손으로 흙을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손으로 얼음 만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날은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심히 좋아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딱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자녀를 낳을 때에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녀석을 낳는다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몸매도 다 버렸죠. 그리고 돈도 들고 때로 잠도 못 자고 손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애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조건 주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혹시 여인들은 그 젖먹이를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늘 들여다보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니, 이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그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왕의 자녀로서 왕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왕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맨바닥에서, 그 흙바탕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의식 세계에 자꾸만 넣어주는 생각은요, 이런 생각입니다. 너 죄 지었지. 너 벌 받을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왕 베린 몸,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사탄이 넣어주는 의식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죠. 그가 그때 느꼈던 생각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이제 망가졌어. 이미 버린 몸이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다시 담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주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남편들 있죠. 이전에 이미 다 화해하고 끝낸 일인데요 또 그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당신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은요 마귀에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셨던 그것을요 반대로 자꾸 떠올려서, 하나님은 버렸는데 남편은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잘못된 겁니다. 부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고 살면서 오물이 묻어있던 그 옷을요 벗어버립니다. 벗겨버리시고 주님께서 손으로 짜신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옷에 맞게,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원들요, 이 가운을 입고 있죠.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바깥에 나가시면은 그 가운 입고 길거리에 오줌 쌀 수 있습니까, 남자분들? 그건 못 삽니다. 그러나 꼭 예비군 군복만 입고 가면요 길거리에 오줌을 눕니다. 그곳에서 옷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승가대 가운을 입고요, 이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간 사람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그리고 그 색깔도 흰 색깔입니다. 죄악에 묻으면 금방 눈에 띄어지는 흰 옷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면서 이 옷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 보면요 4대 교회 성도들이 다 잘못 살았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룩한 자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들은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옷을 늘 빨아서 깨끗하게, 이 흰 옷에 묻은 오물들을요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가 있고 주신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세마포 옷을요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회개는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죄를 범하다가,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얼마나 편안한 사람들이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월요일 되면 바람 피우고, 화요일 되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고, 수요일 되면 또 사기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이 의식 가지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용서의 길, 그 용서의 길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이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돌을 떨어서 쳐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런 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앉으셔서 또 고개를 숙이시고 뭔가를 손으로 끄적끄적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떠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결단을 해야만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맞아 죽어야만 되는 그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지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은 죄는요,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짓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후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혹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를 또 범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또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이 여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죄를 지었네요. 한 번만 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제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엄밀히 따져보면 그건 죄 용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는요, 이 마음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여인은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기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기쁘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죄와 더불어 싸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일어선 사람들은요, 죄와 더불어 싸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다 보면요, 이 속에서 분노가 쌓여져 가는 거, 이거 압니다. 주의 말씀대로 참다가 보면은 현장에서는 잘 참지만은 이 속에 이 쌓여지는 분노가요, 이거 폭발 안 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걸 어디에 와서 폭발을 합니까? 집에 가서 폭발합니다. 고개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집에 가서 폭발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애꿎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걸 다, 그 독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종들아 그 말입니다. 직원들아 그 말입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즉 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선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관용해주는, 품어주는 그런 직장 상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부당한다, 이 뜻 속에는 부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당한 회사 사장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상사가 수요일 날 이제 내가 할 일 시간 안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회식할 테니까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한잔하러 갑시다 그랬더니요, 24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 오늘 저는 수요일 저녁 예배 가야 됩니다. 드림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제발 좀 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예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굽하고 나왔습니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에게 찍힌 겁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키지 않는 것 나한테 시킵니다. 갈구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요, 그런 부당한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아픔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슬픔을 참으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장 상사에게도 잘 대해주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매를 맞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출근 시간에 사무실에 30분이나 지각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큐티한다고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있는 것을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야단을 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부당한 직장 상사에게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참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상급을 쌓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을 수 있는데 속에는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노가 서서 올라오는 겁니다. 치밀어 오르죠. 대부분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것을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어도 기도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씩씩대다가 막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막 욕 되게 얻어먹고 막, 그러나 그 앞에서 참았죠.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막 토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되려도 또 맞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요, 좀 잘 받아주면 되는데 남편은 이거 하나만 잘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남편이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분노 있던 거 막 쏟아놓고 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맞아, 엄마가 왜 그랬을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화가 나 있는 아내에게 좀 동조를 해주면 어때서 그 동조를 못해가지고 되려 막 거기다 쏟아붓죠. 이거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이 성도가요,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 속이 답답한 겁니다.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잘 떠오르는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한 그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었죠. 충성했었는데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냥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쫓겨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억울하죠. 그 억울해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들,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400여 명이 모이면요, 그 아둘람 굴에, 굴 속에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만나면요,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억울하게 받았던 것들 전부 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그 듣고 보면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막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막 사람들 말을 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다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그곳에 모인 400여 명들은요 다 상처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공동체가요 운영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일어나서 보면은 이빨 부러져 있고 막 싸우고 피 터져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서로 패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부가 만나면요, 이런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싸웁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이기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도저히 참지를 못하죠. 이때 다윗의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시를 썼고 거기는 400여 명과 더불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상처가 다 치료가 되어서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강한 군대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 시편만 늘 읽으면 됩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시편 109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억울하죠. 까닭없이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속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쌓여가겠습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억울합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빨리 뒤져라 그 말이죠. 하나님 그 사람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즉 직장에서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그 부당한 상사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은요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으면서 살아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돈 그 1억 원 떼어먹은 그 사람, 갚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망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 내 기도 소리 듣고 그 사람 죽이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신세 타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 소리 듣고 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 죄의 경중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분이셔서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람 앞에 하게 되면요,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거 집에 가서 애꿎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풀지 마십시오. 아내가 병들어 갑니다. 그거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거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토해내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 위로해 주시죠. 그러면 나중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400여 명의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이 시를 노래를 했습니다.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노래가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찢기고 상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보면은 분노가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폭발시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오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 있는 것 그대로 다 아뢰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왕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